같이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또 저희들을 주의 사랑 가운데 두시고 또 단잠을 깨우시고 또 예배당에 부르셔서 새벽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고 복은 가정에서 함께 새벽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중심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며 더 온전함에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저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니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몇 마디라도 바르게 증거하게 하시고 또 모두들에게 감화 감동하셔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25장 21절부터 24절 말씀. 21절 22절 봅시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네게 상을 주시리라. 상을 주시리라. 본문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원수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래 참으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행위를 본받아야 합니다. 주께서도 비슷한 내용을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전통 본문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며 너희를 모욕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도 비슷한 말씀이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도 교훈하기를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인데 그 말씀은 잠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게 좀 더 더하여 말씀한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핀 숯으로 그 머리에 놓는다는 오늘 본문의 표현은 무슨 뜻일까? 핀 숯으로 그 머리에 놓는다. 그것은 보통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핀 숯이 쇠를 달구듯이 그의 선행이 원수의 마음을 감동시켜 회개케 하고 변화시킨다는 뜻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핀 숯을 그 마음에 감동을 시켜 회개시키는 그런 뜻이다. 원수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상대방에게 악을 행하였는데 원수니까 악을 행했겠죠. 그러나 상대방은 자기에게 선을 계속 행하니까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악한데 왜 저렇게 나에게 선을 행하는가. 그래서 어느 날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겠죠. 그러나 원수가 그래도 변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선을 베풀었는데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가 원수에게 한 선행이 도리어 그의 머리에 놓여진 하나님의 진노의 숯불이 될 것이다. 그런 뜻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해석도 합니다. 그게 핀 숯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숯불이다. 그러니까 그를 감동시키는 숯불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의 숯불이든지 할 것이다. 그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본문은 또 네가 원수를 선대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상을 주시리라고 말합니다. 원수에게 선을 베푼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돼서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사랑의 선행에 대해 상을 주실 것이다. 23절 보십시오.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라는 원문을 보니까 그냥 은밀한 혀 그렇게 돼 있는데 은밀하게 남을 헐뜯는다는 말 같죠. 그러니까 참소하는 혀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보입니다. 참소하는 은밀한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이 구절도 일으킨다는 말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서 그래서 뜻이 두 가지로 좀 나뉘어집니다. 일으킨다는 그 히브리어는 가져온다. 근래 영어 성경들은 가져온다. 우리말이랑 비슷해. 일으킨다는 말이 그냥 뜻이 비슷한데 가져온다. 그렇게 또 권위 있는 사전도 그렇게 말하고 고대의 헬라어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역이 있죠. 그 번역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또 다른 뜻은 몰아낸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몰아낸다. 옛날 영어 성경은 몰아낸다 그렇게 번역을 했고 그것도 또 상당한 그런 지지를 갖습니다. 헬라어의 시마쿠스역이라는 번역도 있고 또 우리가 중세에 아주 표준적인 라틴어 번역인 라틴 벌게시라는 번역이 있고 그리고 유명한 우리의 주석가 카일 델리치 구약 성경에 권위 있는 주석가인데 카일 델리치나 또 유대인 학자들 중에서 더러 아벤에즈라 조셉 김치 등의 학자들의 그런 해석입니다. 몰아낸다. 그것도 굉장한 그 유력한 그런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번역이니까 가져온다 혹은 몰아낸다. 그리고 은밀한 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은밀하게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혀라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자, 한글 본문대로 가져온다 그건 일으킨다는 말은 가져온다 그게 맞아 보이는데 일으킨다. 북풍이 비를 일으키듯이 북풍이 비를 일으키듯이 혹은 비를 가져오듯이 은밀하게 남을 헐뜯는 혀가 비난당하는 당사자나 당사자가 화분 내겠지 또 바른 생각을 가진 그의 이웃의 사람들이 그걸 듣고 아이고 그럴 수가 있는가 저렇게 남을 막 비난하다니 그렇게 해서 분노케 만들 것이다. 그런 뜻으로 번역된 거죠. 그런 뜻이라면은 우리는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말, 은밀하게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말 하지 말아라. 그런 말, 교훈과 같습니다. 그런 교훈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성경적이죠.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말을 삼가야 합니다. 주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너는 그 사람보다 더 부족이 많지 않느냐. 남도 너를 비판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비판을 우리가 가급적 하지 말라. 아주 꼭 진리 문제가 아니면 주의 진리를 변호해야 될 그런 일들, 주의 교회를,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야 될 그런 일이 아니라면 그렇게 잘 알지 못하고 함부로 비평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또 다른 우리가 번역 옛날 영어 성경의 번역대로 몰아낸다는 말로 보면은 북풍이 비를 몰아내듯이 그렇게 돼요. 북풍이 비를 몰아내듯이. 그 다음에 후반부는 노한 얼굴은, 노한 얼굴은 남을 헐뜯는 혀를, 은밀히 헐뜯는 혀를 몰아내느니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조금 뜻이 달라졌죠. 그러나 그 뜻도 좋은 뜻이죠. 북풍이 비를 몰아내듯이 노한 얼굴은 남을 헐뜯는 혀를 몰아내느니라. 팔레스틴 땅의 북풍은, 유대 땅의 북풍은 보통 비가 없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 땅의 지형을 보면 서쪽, 남쪽 쪽에 바다가 있습니다. 서쪽에 주로 바다가 있죠. 그래서 북풍은 비가 없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서풍이나 남서풍이 비를 가져온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 말, 이 번역도 뜻이 맞아 보이죠. 여기 뭐라고 해요? 북풍이 비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북풍이 비를 몰아내는 것, 쫓아내, 오히려 쫓아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의 뜻은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은밀히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말을 하면은, 비난하는 말을 하면 그것을 듣지 않고 그 앞에서 화를 내면, 여보시오, 그런 비난의 말을 내 앞에서 하지 마시오, 그런 말 하려면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시오 하고 그렇게 좀 야단을 치듯이 화를 내면 다시 와서 그런 말을 하지 않겠죠. 쫓아내버릴 것입니다. 그 헐뜯고 비난하는 말을 다 추방해버리듯이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장로와 집사가 되려면, 장로와 집사가 되려면 그 아내들이, 장로의 아내, 집사의 아내, 아내들이 참소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참소하는 것이 그것이죠. 그래서 자꾸 이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이 이렇고 남을 논단하고 논평하고 비난하는 그런 버릇,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 덕스러워야 된다는 말은 남의 말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덕이 되죠. 그래서 아주 점잖은 사람들, 인격적인 사람은 남의 말을 잘 안 하죠. 자기 생활에도 바쁜데 남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좀 성실치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죠. 하나님 앞에 죄되는 일을 우리가 행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참소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누가 와서 그런 비난을 하면은, 화를 한번 내면은 다시는 와서 그런 말을 못하겠지. 24절 보십시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참 성경에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오는 경우가, 예수님 말씀을 복음서에서, 이제 이 복음서에도 나오고 다른 복음에 나오고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그러나 같은 성경에 같은 말을 두 번 나오는 것이 없어 보이는데, 여기에 이 말씀은 잠언 21장 9절에서도 나온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 잠언 21장 9절에도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리고 잠언 21장 19절도, 그러니까 9절은 같은 말씀이고 19절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다투며 성내는 여인을 경험을 많이 한 모양이에요. 요새 솔로몬이, 솔로몬은 아내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너무 많았죠. 그래서 그런 여자들을 많이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다투며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 다투는 여인은 성격에 문제가 좀 있어 보이죠. 다투는 것을 늘 너무 좋아하면은 아주 필요할 때에 좀 다툴 수는 있겠지만은 너무 자주 그렇게 하면 성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욕심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하고 다투는데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 사람일 수 있죠. 욕심이 없으면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 다툴 것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잘하는 걸 보면은 욕심이 없으면 형제간에 다투질 않죠. 누가 뭐 좀 달라고 하면 그래 가지든 가져 가져. 나중에 다 주고 나면 자기가 없지만은 욕심 있는 아이는 자꾸 언니 거나 동생 거나 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자기 걸 자꾸 만들려고 해. 그게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욕심이 없는 아이는 언니들이 욕심이 없으면 좋지요. 그러면은 동생들이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돼요. 언니가 웬만한 거는 다 그래 가져. 그래. 너 필요해 원해 그럼 가져라. 그러면은 서로 사이가 좋아져요. 그런데 안 돼 그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좀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죠. 욕심이 없으면 불만도 없고 다툼도 없을 것이다. 사람의 가치는 늘 말하는 대로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냐. 가치는 경건함과 선함과 온유함 등의 덕성에 있다. 경건과 도덕성이라는 것은 온유하고 선한 그런 마음을 포함하는 거죠. 여성의 가치도 그러합니다. 성경은 특히 여성의 덕으로 여성들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여성의 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꼽고 또 덕스러움, 덕이라는 말, 덕스러움 또 선행, 선하게 하고 온유함, 조용함 이런 것을 여성의 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여성도님들은 유념해서 내가 성경적으로 참 온전한 덕스러운 여인인가 여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죠.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곱고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좋지요. 보기가 좋고 미운 것보다는 좋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사실 거짓되고 헛되다. 그거는 겉거풀이 그런 것이지 속이 그렇게 되지 못하면 속이 고와야지 속이 아름다워야지 예? 속사람이 좋아야지 겉만 그러면 그건 거짓이고 속이는 것이고 헛되 그 사실 헛된 것이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참 경외하면 사람이 속사람이 고와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내 말대로 온유와 겸손으로 단장하라 그러면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설교 요새 보면 유튜브 우리 교회 설교 듣는 어떤 성도는 하면 간혹 아멘 아멘 답글을 달 때 아멘 그러고 답글을 다는 분들이라고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대로 하면 아멘. 잠언 12장 4절은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어질다고 번역한 말이 덕스러운 그런 말입니다. 덕이 있는 예, 덕이 있는 여인 그렇게 예,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진 여인이 지아비의 면류관이다. 여성이 덕이 있고 어질면은 집안이 얼마나 밝겠고 좋겠습니까? 남편이 좀 부족해도 아내가 그 집안을 자 밝게 세우는 일이 되지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남편이 훌륭해도 아내가 덕이 없고 욕을 끼치는 여인 예, 그리고 매일 예, 불평, 불만, 다툼 예, 그렇게 하고 와서 사고나 치고 그러면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라 아이고 이게 예, 남편이 뼈가 썩는 것처럼 그렇게 늘 고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옷은 좀 단정하게 입고 아담한 옷을 입고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부끄러움도 좀 알고 정절이 있는 여성. 여자가 너무 예쁘게 이 사람 저 사람 이 남자 저 남자한테 그저 너무 친근히 하지 말고 결혼한 아내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조금 조심을 하고 염치와 부끄러움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다 내면적인 덕성을 말하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너무 외부 치장 외모 치장에 너무 힘쓰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선행이라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면적 단장이지요. 덕성의 단장, 외모 단장이 아니고 또 베드로 전서 3장 4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도 비슷한 교훈을 했죠. 너희 단장은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렇게 돼 있죠. 마음에 숨은 사람. 그러니까 겉에 사람만 단장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은 무슨 화장품으로 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숨은 사람은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할까? 예. 그러나 마음은 안 보이지만 본인이 마음을 잘 지키면 마음을 잘 단속하고 교훈을 해서 너 내 말 잘 들어. 내 마음아 마음대로 그렇게 막 행동하지 말고 내 마음아 덕스럽게 그렇게 행동해야 돼. 온유와 겸손을 잊지 말고 선행을 잊지 말고 조용하는 것도 좀 필요해. 그리고 자기 마음을 자꾸 교훈하고 다 잡는다 그러니 마음을 다스려야 돼. 그래서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온유함, 안정, 조용함 이런 것을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 참 좋은 단장은 그것은 아주 값비싼 화장품보다 아주 더 100배 가치 있는 값진 것이다. 값진 화장품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비싼 화장품은 못 사도 마음을 단장하는 것은 돈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단속하면 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성경은 검소함, 절제, 근면 등을 여성의 덕으로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예쁜 것이 큰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나 실상 사람의 외모보다 그의 영혼이 더 중요하며 그 영혼이 그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그것이 마음에 숨은 사람입니다. 인격성 영혼, 마음입니다. 내 마음아, 나의 마음아, 나의 영혼아, 영혼아 내 말을 들어라, 영혼아 내 말을 들어라. 사람의 인격이 영혼 외모보다 훨씬 중요하다. 결혼의 행복은 가정을 다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결혼의 행복은 가정의 평안과 사랑에 있지 않습니까? 결혼했는데도 가정이 서로 편안하지 않고 부부의 사랑이 풍성하지 않으면은 결혼을 해도 쓸쓸합니다. 결혼을 해도 따로 국밥처럼 따로 놀면 하숙집처럼 그렇게 지나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거기다 갈등까지 있으면 아이고 가시방석이다. 집에 들어오는 것이 싫고 밖으로 나돌지요. 남자도 나돌고 여자도 집안일을 팽개치고 밖으로 자꾸 나돌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안 되겠다. 가정에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어서 가정적이게 되면 남자들도 퇴근하자마자 집에 오기를 좋아할 것이고 웬만하면 어디 자꾸 출장 안 가고 집에 있으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아내들도 집안일 하는 일을 좋아할 것, 힘은 좀 들지만은 그래도 가족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게 되겠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가정의 평안과 사랑이 결혼의 행복인데 그러네 그렇게 되려면 사람 편에서 지금 말씀한 겸손과 온유, 사랑과 인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사람이 다 부족한데 그런 선한 인격이 없으면 결코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인격성의 문제다. 내면성의 문제고 그것이 있으면 그렇게 가정이 그래도 평안하고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는 가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좋을 것이다.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둘이 사는 것이 좀 낫고, 그렇죠? 그러면은 서로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렇게 되겠죠. 외로움이라는 것도 참 사람 사는데 큰 것 같아요. 노인들이 되면 더 그렇죠. 노인들이 자녀들의 낙이 없으면, 어린 손자 손녀들의 낙이 없으면 웃음거리도 별로 없어지는 것이 노인 시대가 아닌가, 노인 때가 아닌가 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오. 첫째로 우리는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줘야 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끝까지 그에게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둘째로 우리는 남을 비난하지 말아야 하고 또 우리에게 와서 은밀히 비난하는 자가 있다면 화를 내서 쫓아내는 것이 지혜다. 예. 다시 내 앞에 와서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다시 여기 와서 그런 비방하는 말 하려면 여기 참석하지도 마세요. 그렇게 하죠. 어떤 때는 그러면은 좀 정신을 좀 차리지요. 조심하겠지요. 그렇게 좀 돼야 회가 덕스러운 것이, 특별히 전도회들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전도회도 와서 자꾸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은 전도회 안 참석하는 것이 더 유익하죠. 다른 사람을 다 배려해, 착한 사람, 순진한 사람을 다 배려놓는, 다 부패시키는 아주 악한 사람이지요. 셋째,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외모에 있지 않고 인격성에 있다는 거죠. 모든 성도들은 경건과 선함과 온유함의 덕을 갖추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 어려운 교훈이지만은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덕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고, 또 남을 비난하는 악한 일도 하지 말고 그런 것을 방치하는 일도 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다투는 여인이 되지 말고 또 가정마다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